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친구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구절을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과 역대하 2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밑에 난하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너희가 누구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대하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줄 때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벗이라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기탄 없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의 대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간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있었던 롯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중보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롯을 위하여 그 어떤 사람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지만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일부러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의 의견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마치 바꿔나가시는 것처럼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하여 넌 이것을 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돼. 지시와 수용. 그거 안 하면 넌 이런 벌을 받게 돼. 넌 이걸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줄게. 이런 관계에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 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받은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것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친구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우정이라는 것은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노래로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련한 추억들과 우리가 즐거웠던 모든 것들을 회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친구 아이가. 그래서 어릴 적 만났던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고 함께 편하게 지냈던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결정을 우리가 다 합니다. 내가 친구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여겨줄 것인지. 친구 같지만 친구가 아닌 관계를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친구를 삼는 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 하지만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사업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정중하고 예의를 차려야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우리는 친구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죠. 비즈니스 관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저 사람을 좋은데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좋은 친구 관계로 성립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친구라고 얘기할 때는 세 번째 관계죠. 나도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상호 좋아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친구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뭐냐면 선택권은 언제나 나 혹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서로 조건이 맞고 서로 관계가 있고 적어도 마음이 맞는다. 아니면 우리는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6절 위에 첫 번째 상반전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윗줄만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그분의 정당한 통치를 우리는 반역했고 구태타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수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배반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완전히 막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완전한 부패, 완전한 오염, 완전한 무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장벽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특권적인 친구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갖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 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선택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친구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16절 뒤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서 열매를 맺어라 가서 서로 사랑해라 명령형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명령형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친구 관계에 있는 건가요? 그럼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얘기했다. 그래 놓고서 두 번째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친구 관계에서 어떠한 그 열매를 맺으면서 너와 나의 관계의 그 긴밀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와 그 친구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참된 우정은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이 인간 존재,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우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기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기쁨은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왜 기쁘냐면 기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무언가요?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친구는 주님께서 누리는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목적을 16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는 그랬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열매를 맺는 것, 항상 있는 것. 두 번째는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성도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도 주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뭐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이 주렁주렁 맺힌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15장 처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께서 농부시로 그 농부가 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혀 가십니다. 아침마다 태양을 뜨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충해 어떤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일 갖고 가는 일을 통하여 가지는 열매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뭔가 큰 일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아니면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내가 이룬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얼마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많은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감수했느냐, 아니면 그 일을 해나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일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그 마음을 맞춰왔던 그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회스럽고 실망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조금 못 참고 또 화를 내버렸네. 아유, 뭐 이렇게 급하다고. 먼저 성질을 부리고 살아갔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단 말이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도 확신이 잘 안 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눈으로 제 자신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욕심과 게으름과 여러 가지 것들로 죄악 때문에 흔들어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뭔가 이루어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가끔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부적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마실 것입니다. 친구는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 자란 부분 가지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서 바르게 키워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삶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뒤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포도나무가 언제 나옵니까? 포도 열매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가을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은 언제예요? 언제나 아니에요. 포도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포도 열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모든 과정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눈에 보일 때만 열매가 아니라 비록 못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틀란타 와서 목회한 지 이제 6년째인데 쉽지 않다는 걸 참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그 복음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알기 위하여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삶을 움직여서 씨앗을 뿌리게 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또 주위에 많은 것들을 잘하게 하고 열매 맺는 일을 또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에 지치지 않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16절 맨 마지막에 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 이거는 기도 얘기하는 것 같죠. 또 기도인가?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얘기했고 좀 전에 봤던 15장에서도 15장 7절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는 다 받게 될 것이다.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우리 편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얘기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해라.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얘기하고 안 되면 무조건 우리는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조상 탓 안 되면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밥 먹는 이 한 숟가락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먹겠습니다. 식사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농부에 대한 감사의 묵념, 이게 아니라 나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중보 기도라는 말들을 가끔 사용하시는데 중보자는 우리 중에 중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쓰시라는 거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친구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그럼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는 뭘까요? 같은 편이죠. 친구예요.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구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죠. 그들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이 12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13장 34절 35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15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은 왜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이 약하기도 합니다. 더 여러 번 강조해도 부담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시작했었어요. 16절 처음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16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 택하여 세웠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서 택해서 위로 올려서 자랑거리로 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더 이상 맞질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잘 됐다고 박수하고 물론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박수쳐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기서 얘기하는 택하여 세웠던 구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어떻게 보이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보이며 사는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세상에서. 나는 정말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선 누구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이 세상에서 좀 잘 돼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보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죠? 뭔가 자꾸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와서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 신앙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없고 속상한 일만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속상한 일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지만 하늘에서 기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늘의 땅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뭐예요? 진정한 하늘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듯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뱉으셨던 것처럼 침물 뱉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래?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어. 핍박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압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이 땅에서는 마치 정말로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쌓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고 그것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그 속에서 하늘의 것,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쌓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것을 빼앗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정도는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거하고 싶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개혁교인들은 나는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죠. 바른 설교를 듣고 있다 이거죠. 그 바른 설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설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을 씻는 자리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한 번만 제발 이 복음을 들어주세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용서받은 자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웠습니다. 세상과 구별했습니다. 그러니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때만 내 기쁨이고 내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벗이라고 말해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과연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핍박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비난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이 비록 빼앗길지언정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